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이재철 목사님의 근황과 주일 예배 설교 복귀 날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6월 17일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시고 그 이후 치료와 혈액 검사 등을 받으시며 잘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7월 30일부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9월 첫째 주부터 복귀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지난 7월과 8월 상임위원회에서와 또 암의 경험이 있는 여러 교우님들이 목사님의 복귀 시점이 너무 빠르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목사님의 복귀를 좀 미루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나 또 교우님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여름 늦더위가 물러가고 체력을 좀 더 보강하신 후에 복귀하도록 하게 되실 것입니다. 복귀 날짜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지속되었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유다는 136년간 더 지속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과 애굽은 갈기미스에서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애굽은 참패를 당했고 그때 유다는 애굽 편에 있었는데 바벨론은 승전의 요새를 몰아서 유다까지 침략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차 침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침략한 후에 바벨론으로 되돌아가면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 7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살며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모습의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된 다윗,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등입니다. 부모의 그런 소망은 단지 그들의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지위도 정점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거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서 평생 목자의 일을 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거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비 간택에서 떨어져서 궁녀나 무수리로 살다가 그렇게 살면서 죽음은 죽으리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게 되더라도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부모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참 존경스럽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고 마음이 울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후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 갔던 것처럼 왕족이었던 다니엘도 다른 왕족들,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해서 바벨론 왕을 모시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음식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금하신 고기이거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나실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듯이 다니엘도 비록 이방 땅, 이방인의 왕궁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또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황관장은 다니엘에게 내 요청대로 했다가 만약 네 얼굴이 초췌하게 되어서 다른 또래 소년들과 비교가 되면 그 후폭풍으로 내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허락을 얻어서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을 주어서 시험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감독관이 비교를 해보았는데 누가 왕의 음식을 먹었는지 누가 채식을 먹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15세 전후에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반항기가 가득할 때입니다. 제가 만약 다니엘이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애굽에 열 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도 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온갖 분노와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궁 또 바벨론의 왕궁에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다니엘 6장 3절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때는 다니엘이 인질이 되어 끌려온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동안 왕도 다섯 번이나 바뀌었고 제국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임명된 국무총리나 장관이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국에서 말입니다. 그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와 허물을 찾아 혈안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고 모든 시도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당시의 왕은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넣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언해서 조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을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어기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을 활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니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창은 단순한 창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 잡혀왔을 때에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자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거나 그 사자굴이 토끼굴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태도 가운데 하나는 습관적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적 신앙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습관적 신앙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언제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좋은 신앙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날에는 예배당에 앉아있고 어떤 날에는 골프장에 가있고 어떤 날에는 영화관에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는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좋지 못한 신앙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장이 진지하게 식사 기도만 제대로 드려도 가족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나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자동적으로 성경을 펼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지 않은 신앙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가 읽을 때마다 그에 대해서 마음이 짠해지는 것은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인질로 잡혀가기 전에는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질이 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부 자기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17세 소년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잊게 해주셨다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에 히브리인을 폭행하던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 게르솜의 뜻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다입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다니엘에게도 왜 잊고 싶은 과거가 없었겠습니까? 또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서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오페라 노래 제목만이 아닙니다.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제가입니다. 사실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상대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외국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아픔과 서글픔, 외로움의 눈물입니다. 요셉과 모세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사방이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 정적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한평생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로마 왕궁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인사말이자 추신 편지의 추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은 부분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없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편지의 추신을 쓸 때에 쓰지 않아도 될 말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쓰지 않아도 될 말 같으면 정말 쓰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손편지를 보내고 받던 시절 연애편지를 쓸 때에 앞에 잡다한 내용들을 쓰고는 끝에 PS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그 편지는 사실 그 추신을 쓰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들, 날씨가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뭐 학교나 직장 생활이 어떤지, 요즘 기분이 어떤지 등등을 다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 바울만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 역시 빌립보 교회에 문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그리고 바울이 갇힌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담대함으로 했던 로마 교회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요청하면서 각각 문안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 전체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4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 구성원 각각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을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자세 꽃감 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귀신이 들려 점을 치던 소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 각각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다 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앞으로 살게 될 주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이지만 또한 바로 한 사람,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님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문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각각의 성자 또는 성인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자는 성 아우스티누스, 성 프란체스코처럼 소수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성자,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의 뜻입니다. 즉 따로 떼어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가수가 사용하면 노래 부르는 도구가 되고, 상인이 사용하면 장사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떼어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에서 떼어내는 것,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떼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냇물을 독사가 떼어서 먹게 되면 독을 내지만, 젖소가 그 물을 떼어서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떼어냄 구별은 그것을 행한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문자적인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불러냄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떼내음 받은 사람들, 성자, 성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과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사는 지역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도 다르고, 교육받은 과정도 다르고, 살고 있는 지역도 다릅니다. 또 소유의 정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위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구별하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장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 성자가 되어 서로 무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무난은 모든 환경과 조건,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교제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무난을 하는데, 그 로마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21절,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빌립보서와 더불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의 로마의 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투옥된 직후에 쓴 것이고, 빌립보서는 2년의 긴 감옥 생활 끝부분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합법적으로 재판이 시행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재판 없이 수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2년을 버텨온 바울의 편지에 나타나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란 말이 주는 의미는 참 큽니다. 가이사의 집이란 로마 황제가 사는 궁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릴 때의 로마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사는 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모두 네로 황제 때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군이 통치하던 궁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보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쉽지 않지요. 힘들지만 우리 용기를 냅시다. 우리도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쉽지 않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안하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들은 아마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러하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이 그러하고 아하스베로 왕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주 큰 위험에 처하는 경험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동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큰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린 결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만이 아닙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가이사의 집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이,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터가, 가정주부에게는 자기 가정이 가이사의 집입니다. 사실 온 세상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가이사의 집 같습니다. 가이사의 집 가치관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기 커짐이라는 야망과 성공의 갈망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것, 성공하여 업적을 남기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왜곡하거나 세속적 가치관과 타협을 하게 되면 이미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가이사의 집에 속해 있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이사의 집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태도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장 바른 태도는 직장의 가이사보다 영원한 가이사가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른 귀족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집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대신에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거부하면 자기 직책을 박탈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지 가이사의 집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았고 로마의 귀족들과 그 부인들이 지켜보았고 로마 황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가이사의 집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비록 고통을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겪었으나 그들을 통해서 25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송두리째 변화되었고 가이사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 속해 계십니까? 지금은 가이사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이사의 집 성도들로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원한 가이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흙탕물이 가득한 것 같은 가이사의 집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요셉, 모세, 다윗, 에스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과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것에 관심이 많았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지를 간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서슴지 않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바라옵나니 높이보다 지나온 삶의 깊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된 것보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었는지와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었는지에 더 격려와 소망을 얻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가 어릴 때에도 지금도 지금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의 다스림 아래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채 부끄러움과 또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가이사의 집에 속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가이사가 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잘 감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속한 가이사의 집을 바꾸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